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드렸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제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아, 요 단어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는 바꿔서 얘기를 했죠.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무나 올려드리지 못해요. 누가 올려드리는가 하면 이사야서 식으로 표현하면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우리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보통 때 쓰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구속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아유 나 같은 게 뭐 너희들 찬양을 받을 수나 있겠어?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합당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연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미 천국 잔치가 준비됐다 안 준비됐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듯한 뉘앙스도 그런 느낌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라고 했는데 그 잔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남아있는 자, 구속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위대한 잔치예요. 그냥 허접한 잔치가 아니에요. 먹다가 모자르는 잔치가 아니라 풍성한 잔치고요. 그리고 다른 잔치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 별것 아닌 그런 잔치가 아니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잔치. 그리고 그 음식물들은 최상의 음식물.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 이 설교 제목은 우리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에서 따가지고 온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중간에 있는 말 다 빼고 맨 마지막에 연회를 베푸시리라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연회라고 하는 말을 평소에는 잘 안 써요. 저는 어떤 말을 많이 쓰는가 하면 잔치, 파티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연회라는 단어와 잔치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를 혼용을 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혼동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연회는 어떤 것일까? 그 내용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연회를 준비한 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연회를 준비한 이는 누구냐? 이사야는 분명하게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 연회의 주인공, 연회를 호스팅하는 연회의 책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만 곁길로 나가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적용을 신앙생활에 조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준비해 놓고 하나님 준비 다 됐으니까 내려오세요 라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예비사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남겨진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예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동참을 할 때에 우리의 이름, 우리의 공로,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 그걸 페이를 하고 나서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예요. 대통령이 모임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오라고 했으면 여러분 지각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애는 물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잔치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놓고 보면 천국 잔치잖아요. 그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물론 천사들이 뭐 조금 도와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예배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복을 입혀 주셨고 그 의복은 누구의 의복이에요? 예수님의 의복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본문에 있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연애를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만 이해를 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호와라고 했어요? 아니면 앞에 한 단어가 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께서 연애를 베푸시리니 라고 해도 되는데 만군의 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이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런가 하면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연애를 준비하신다 이래도 되는데 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사야 전체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를 계속해서 예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고하실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3장에서 23장까지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 심판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연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연애를 베푸시는 것은 이제 모든 나라가 마지막 때에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남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4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23절,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래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그 장소,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니 will make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연회를 만드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연회를 만들어주시는가 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만인을 위하여, for all peop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인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연회를 준비하실 때 만인들을 위해서, 만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남아있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유다 백성도 있고 두론 사람도 있고 시돈 사람들도 있고 아람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도 있고 아수르 사람도 있고 애굽 사람도 있고, 근데 바벨론은 남은 자가 있다 없다. 바벨론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데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셨다라고 해서 그 만인은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조금 했든 돈이 많이 있든 적든 아무도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는 것이 6절 말씀에 가면 여기서도 그러죠. 이 산에서 통치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산에서 통치를 한다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래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자꾸 이 산에서라고 하는 것을 2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25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아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부정부패했고 지들 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침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 니네들 여호와 믿는다며, 여호와 니네들이 믿는 신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게 했다며, 근데 니네들 꼬라지가 이게 뭐냐, 그러고서 막 조롱을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밖에서 안으로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니네들 하나님 믿는다며, 야 니네 믿는 하나님 어딨냐라고 막 조롱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조롱당했던 그 이스라엘에서, 바로 조롱당했던 바로 그 유다에서, 바로 조롱당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은 것이 당신이 조롱받은 것과 똑같이 여기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메시아라며 너 한번 어떻게 좀 해봐라, 내려와 봐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까지 조롱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롱받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조롱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것을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만국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기뻐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소망을 갖고 자기들이 스스로 모든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에서 건져지시고 수치 가운데서 건져지시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조롱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연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연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연회입니다. 그냥 시시한 연회가 아니에요. 그냥 시시한 식당이 아니에요. 한 끼에 한 사람 앞에 500불씩 내봐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연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 이 부분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군침도 흘렸는데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은 기름진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스테이크를 드셔도 이렇게 마블링이 잘 된 거로 드실 거고, 삼겹살이 기름이 많으니까 삼겹살도 좋아하실 거고, 이게 튀기는 것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름 많잖아요, 그렇죠? 탕수육, 돈가스 이런 게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천국에는 냄새로 가득 차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괜찮으신지 모르는데 저는 벌써 군침이 지금 슬슬 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음식이냐가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하였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오래 저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포도주 뭐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희 집에서도 포도주를 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포도주를 담그면 시간이 좀 오래 가면 밑에 침전물이 생기잖아요. 마치 찌꺼기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에요. 오래 저장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인데, 직역을 하면, 그 단어를 직역을 하면 찌꺼기라는 단어예요. 근데 나쁜 뜻의 찌꺼기, 이게 아니라 좋은 뜻에서의 찌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사야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이 말씀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것, 이 단어가 이 wordplay, 언어 유희, 그 rhyme 하는 것처럼 단어가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기억하기 딱 좋게 해주고 있어요. 쉐마님, 쉐마림. 비슷하죠. 쉐마님, 쉐마림. 근데 이게 영어로 한글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사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잔치는, 하나님의 연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연회는 최고의 것이며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이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포도주를,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당시에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했습니다. 길게는 한 달 동안 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뭐 잔치를 오랫동안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거기 계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뭐 어머니 마리아가 좀 도와달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 종들한테 발 씻는 물 담아놓은 항아리, 발 씻는 물 담아놓은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해서 채웠고,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발 씻는 물 먹었나요? 포도주 먹었나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풍성했고요. 첫째, 두 번째로는 그 갖다 준 포도주가 앞에 먹었던 것보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야, 니네 집은 이상하다. 다른 집은 잔치할 때에 제일 먼저 좋은 거 나왔다가 술 취하면은 좀 나쁜 거 내주고 그러는데 니네는 어떻게 반대로 하느냐? 왜 더 좋은 게 나중에 나오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혼인잔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다가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최상급이 되었고 풍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모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질이 나쁘기도 하고, 양이 모자랄 수도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최고의 질의 사람이고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는 바로 이와 같이 풍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풍성함과 최고의 것, 그것을 다른 데서 스스로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서 즐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잔치에 들어가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즐기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잔치를 아예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인잔치에 비유가 있어요. 한 그 성에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준비해놓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더니 어떤 사람 나 장가 가기 때문에 못 가요. 아, 나 지금 밭일하러 가고 논일하러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가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즐길 수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근심 때문에 혹은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아이고 집에 꿀단지 그냥 놓고 왔는데 아이고 집에 가스불 그냥 켜놓고 왔는데 그러면 온전히 즐길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근심이라고 단어를 쓸게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연회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즐기려면 그 근심을 없애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근심을 우리 사람이 스스로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연회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연회를 즐기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즐기다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7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을 애굽에 관해서 예언을 하실 때에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사야서 19장인데요. 19장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의 계획을, 그러니까 애굽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연회를 즐겨야 되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 이런 것들을 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그 단어 제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게 뭐 remove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swallow up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이 여기는 번역을 잘해줬는데 swallow up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8절에서 또 한 번 쓰고 있어요. 왜 destroy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remove라고 하는 단어, 파괴하겠다, 지워버리겠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삼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했을까? 이 말은 완전히 삼켜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치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없애는 것이 두 가지죠. 제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7절 보시면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가린 가리개는 뭐냐면 베일 같은 거예요. 베일을 언제 쓰는가 하면 보통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애도의 기간이 있을 때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슬픔을 걷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리개를 걷어내겠다. 그 말은 슬픔을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언제 슬퍼하고 있는가 하면 옆에서 내 형제들이, 내 백성들이, 내 가족들이 죽어나가 떨어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침공을 받고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을 때에 아파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데 그런 슬픔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왜 제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연회를 즐기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땅의 덮개를 걷어내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땅을 덮고 있는 덮개를 침공해 오잖아요. 아수르, 대표적으로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재앙이 오잖아요. 싹 쓸고 가니까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런 재앙, 심판, 그리고 무게, 그 재앙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고 내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 그 짐을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재앙의 짐을 가져다 주는 그 재미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사야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때그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의 무게를 벗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사망을 영원히 멸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멸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swallow up이에요. 여기서도 사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우리들이 아무리 옛날에 건강하고 바디빌더하고 근육이 막 이렇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건강하고 약을 하나도 안 먹어도 되고 이렇다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들의 건강을 삼켜버립니다. 죽음은 우리들의 돈을 삼켜버리고요. 죽음은 우리들의 커리어,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력을 다 삼켜버리고요. 죽음은 우리들의 권력과 명예까지도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잔치를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신 장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라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께서 사망을 삼켜버리시고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삼켜버리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의 표현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토록 멸하시고 나니까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수치 부끄러움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들 울고 있는 아들 딸을 품에 안고 누가 그랬어 내가 맴매해 줄게 제가 내 거 가져가서 안 갖고 와요 장난감을 쉐어를 못해서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맴매해 줄게 그러면 내 장난감을 가지고 간 걔한테 맴매해 주니까 근본이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 주면 나는 안 울어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수가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두렵게 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빠져서 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를 삼켜버리시는 거예요. 사망을 삼켜버리시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져 없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래요. 수치도 부끄러움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잘 꼴 좋다. 니네 집 쫄딱 망했다며.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래. 그리고선 저 손가락질하고 놀림받은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롱을 받으셨지만 시온에서 왕자를 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모든 수치는 다 제거돼버리고 왜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했던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지만 수치를 제거해 버리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언하셨잖아요. 승리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비록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면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탕수육 드세요. 저는 탕수육보다 더 좋은 거 먹을 테니까. 최고의 것, 최상의 것,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사야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8절의 끝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내 말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야 라고 종지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already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디에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맞지요? 누가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고 성경하고는 전혀 딴 모습으로 산다면 어쩌면 가짜일 수 있어요.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의 중심이 되시고, 인생관의 중심이 되시고, 믿음의 뿌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